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란을 만나고 공허함을 체험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끝난 거야. 저 사람 인생은 끝난 거야. 저 가정은 이제 끝난 거야. 저 사람은 죽은 거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소망을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을, 혼돈 가운데 질서를, 공허함 가운데 풍성함을, 흑암 가운데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역시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 단연코 특별한 존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거니와 삼위의 하나님이 다 의논하셔서 지은 피조물도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만드시며 자 우리가 이번에 사자를 만들어 봅시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면서 자 우리가 이번에는 물고기를 만듭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받은 유일한 피조물도 사람이요 삼위의 하나님이 철저히 연합하셔서 만든 것도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우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형상이라는 말도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가 이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집을 사실 때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자녀의 진로를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다. 잠시 보류하자. 이건 내 생각에 아무리 적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자 이거는 미루어 두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와 성품과 은혜와 그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주제는 역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에는 죄라는 것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죄가 어디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의 기원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기에 관해서는 성경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이 그치지 않은 것이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는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저 성경에 있는 것만 연구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는 왜 나왔을까? 그것은 주님 오시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악하고 엄청나게 끈질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이 함부로 대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가요? 창조 이후로 가장 큰 사건은 대홍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지으셨는데 다 망가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위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을 바라보니까 어디 한편 빈틈없이 죄로 충만해 있고 사람의 생각도 항상 어디에서나 생각하는 바가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방주에 태워진 것 외 모든 것을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홍수에 쓸어 멸망시키셨습니다. 인류는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다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에 죄도 쓸려 내려갔을까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대홍수라는 멸망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홍수에 죄가 떠내려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하나도 흠집도 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죄는 홍수가 크다 하여 씻겨질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 어떤 물결로도 씻어낼 수가 없고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끈질기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피가 아니고서는 씻길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33년부터 1109년까지 살았던 중세 이탈리아 출신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교회사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신학생이라면 반드시 읽게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러나 굉장히 얇으면서 중요한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제목인데 속죄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안셀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죄를 얼마든지